예,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와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 해를 견딘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새해에도 변함없이 폭포수처럼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랑과 열정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밀레니엄 21세기를 맞으면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듣게 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다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글로벌, 뭐 이게 모든 규모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그 글로벌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고 있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죠. 글로벌 앤 디지털. 근데 2년 전에 새로운 영어 단어를 또 하나 듣게 되었어요. 코로나. 뭐 전문 용어로는 COVID-19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근데 이 단어가 묘하게 우리 귀에 들리면서 이 세 단어는 뒤죽박죽 뒤섞이기 시작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환경 속에 초스피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이유로 해서 디지털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손쉽게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과 삶의 형태와 이런 것들을 바꿔놓았어요. 사고체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과 교회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Before Corona and after Corona. 그만큼 받은 충격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모이는 걸 힘쓰라고 한 성경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모일 수가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듣게 되고, 이게 영상 예배를 익숙하게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한두 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설교 녹화된 걸 뭐 자기가 아주 편집해가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이 설교 저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자유롭게 강단 교류를 시작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상황이 정상화되면 예전처럼 돌아가면 다시 내가 교회로 돌아갈 텐데 언제나 그런 게 돌아올래나? 안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0년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 시대, 아니 비대면 예배가 생활화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앙의 약화, 우리 신앙심에 무뎌지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신앙의 본질, 또 특별히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 교회 본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고, 이 시대 전체의 어려움으로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 우리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코로나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았어요. 신앙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코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새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지를 묵상해왔고, 결국 이 말씀으로 2020년 한 해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제도로서의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코로나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신앙 공동체를 찢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약속하십니다.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게로 돌이키면, 그러면 도로 싸매어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전통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로벌이 답이었습니까? 디지털이 꼭 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 3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그라,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메시아고 오면 다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 말들은 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분께서는 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살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손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무한하게 증식되고 있는 이 지식, 축적되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 그리고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인간을 어디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넋을 빼놓고 있고 우리의 혼을 거두어가는 이 세상의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알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도 그게 참 신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면은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오라고 할 때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오늘이 아직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적절한 날입니다. 부르실 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비록 찢었지만은 싸매어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찢으셨지만 그러나 교회가 돌이키면 돌아가면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겠다. 이틀 사흘 이건 출애굽기에서 한번 듣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이에요. 1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이틀간 그분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가 이틀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옷을 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셋째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고 돌판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까? 십계명 가지고 잘 살아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지성소에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분은 혼인서약서에 서명하시고 신방을 차리고 그리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그렇게 많이 원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켜 일어나서 부활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한 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낙심한 열두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결단케 한 것이죠.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신앙은 그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결혼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 자신을 소개할 때 종교적인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떡이요,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어느 터미널로지가 그게 다 종교 언어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이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성육신하신 목적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중심에 좌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내 중앙에서 좌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부에, 내 중심에, 내 한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비록 들고 다니는 것이지만은 말씀은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분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일이. 결혼 생활이 그냥 됩니까? 그냥 잘 되는 줄로 알았다가는 판판이 당하는 것이죠. 다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 제대로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 생활은 덜 합니까? 여기 힘써 하려고 할 때 힘쓰다는 말은 그 원래 뜻이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쫓아가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가는 것. 그게 이 단어 원래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되는 대로 설렁설렁 됩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무슨 신앙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내가 찢었지만은 싸매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면 나를 힘써서 좀 알아라. 제발 좀. 다른 건 알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잖아요. 내가 보니까 뭐 달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만. 밀가루 반죽을 하나 하더라도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팥빵을 하나 만들어도 그 팥을 그렇게 구워오고 말이죠. 무슨 육수를 내는데 사흘씩 그렇게 공을 들이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만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적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떠난 거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한 거죠.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특이하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하고 사는 고통을 한번 맛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와도 또 바람나서 나갑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요. 데려오면 나가고 데려오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불러다 놓으면 또 나오고 불러다 놓으면 또 나오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살아가는 것, 바람난 여자와 사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서 메신저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자가 음란한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뿌리가 같은 거예요. 바람나는 건 뿌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건 저기서 바람이 나건. 그런데 왜 바람이 나냐는 말이에요. 왜 결혼 서약까지 하고 또 그렇게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힘써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 가정을 지켜내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건 결혼 생활이에요. 뭐 다른 뜻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코람데오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분 앞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과의 삶이요, 사랑이요, 교제요, 그분과 동행이요, 동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내려면 힘써 그분을 알아야 하고 힘써 그분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이에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건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책망하고 나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깊이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면 막 질러대는 아버지도 있지만은 자상한 아버지는 애를 하나 나무를 하려면은요 몇 달씩 고민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듯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지도 않고 성가시게 따라다니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써 하려는 건 내가 좀 성가시게 나를 만들어달라. 나를 귀찮게 좀 해달라. 끈질기게 나한테 좀 와서 나 좀 내가 좀 이제 그 제발 좀 그만 와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숨바꼭질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숨기 전에 우리가 끈질기게 그분의 뒤를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도대체 북이스라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돌아오겠니?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돌이키겠니?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때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를 거치면서 굉장히 부강했던 때고 풍성했던 때예요. 경제적으로는 번성기였습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이 잘 될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가 많아지고 부가 쌓이니까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 말 못하게 타락을 하고, 종교적인 타락은 손쓸도리가 없을 만큼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애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관심이 마치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쉬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하나 한 사람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가 떴다고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슬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예언서들은 전부 그러다가 너 다친다, 그러다가 너 망한다, 그러다가 끌려간다 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불과 5, 60년 후에 아수르에 끌려가고, 예? 또 BC 586년 되면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압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입에 말로 치셨어요. 예언자란 말로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려고 내가 설교하는 이 단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녁 되면 기침이 좀 심해서 저녁 설교가 훨씬 힘들어요, 아침보다. 그래서 내일 아침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또 뭐 하던 거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덕담이나 한번 하고 내려가면 좋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위기 때마다 돈이나 권력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싸매어야 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도 말씀을 우리가 읽어왔지만 새해도 창세기부터 또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로 이렇게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인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아침 태양이 떠오르듯 그 심판은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노아의 홍수가 되었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되었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되었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고 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참 애가 터져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육신하신 거란 말이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늘 끼고 살았지만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따르면은 그 말씀이란 살았고 어떤 말씀보다도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겁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돌아오라, 나를 알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너가 뭐 조금만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뭘 저분이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이렇게 젊은 그 부부 얘기를 듣고 감동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나? 아니, 이 젊은 친구가 이 장인 생일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먼저 뭐 며칠이 지금 장인 아버님 생신이지. 그거 잘 챙겨주는 남편 없잖아요. 그 때문에 맨날 뭐 티격태격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아버님 생신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좀 뭐 비싼 걸 하더라도 당신 뭐 아버님이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이제 생신날이 되었는데 들고 나온 걸 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모모 백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아버지 생신인데 당신 착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젊은 남편 얘기가 참 정말 놀랍게도 내가 당신 아버지가 뭘 가장 좋아하는 거를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어머니가 좋아할 때 그걸 어머니가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일인데 어머니 선물을 사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야, 이게 그 남의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효심이 있는 건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참 지혜롭다. 그리고 정말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뭘 하나 결정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나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생각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할까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온갖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신경을 써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아내를 조금만 두려워해도 뭘 원하는가 그냥 벌벌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같이 지내야 같이 살아봐야 속속들이 알아야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 가장 기뻐하는 건 난 인애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원한다는 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우리가 뭐 친절, 인자, 자애, 자비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루 스며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취가 나거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와 희생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 제물 가져와서 말이지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 아주 그냥 넌들이나 진절이 난다. 가져오지 마라. 무슨 뭐 월삭과 안식일 주일 예배죠. 뭐 대회로 모이는 건 무슨 부흥의 사경이죠. 그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재물도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뭘 드렸다고 해야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너무나 치명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헤세드 그건 뭡니까? 거기 1장 16절 17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냐. 이게 헤세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이 와서 무슨 죄만 지었다고 맨날 번제를 드리고 뭐 가족들끼리 나눠 먹겠다고 화목제 드리고 하는 그거보다도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헤세드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이걸 내가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두 번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여기 지금 9장 13절에 인용했죠. 12장 7절에 한 번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7절에는 긍휼로 되어 있고 이게 9장에는 12장 7절에는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헤세드를 정확히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신약에서는 그 단어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 번역을 달리 해놔서 다른 단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비를 배우라고 한 이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산상순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사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주면 기쁜지, 내가 기쁜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뭐 대접하라, 이건 우리가 뭐 번역을 이렇게 점잖게 해놓은 거고, 네가 해줘서 기쁘면 그걸 그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것, 힘써 알라고 한 게 뭐예요? 제발 사람 좀 되라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좀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제발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만큼 제사가 무너졌고,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더 음란해졌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의 상황하고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정말 흐르고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는 걸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겠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알겠다고 성경을 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훨씬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꾸 찢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싸매어 주실 걸 왜 찢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애가 타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들끓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남을 알려고 하더라도 내가 깊이 깊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만연하는 것을 때를 따라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마치 거두면은 더 이상 보호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길을 딱 거두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다 와서 다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 상자를 여는 걸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잘 압니다. 저도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지금 부르짖듯 애원하듯 호소하듯 하소연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키라.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제발 내 좀 그만 따라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알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가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만큼 그분은 더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제가 나이 53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뭐 돌아서 갔겠습니까? 판단력을 잃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안 계셔서 더 알고자, 힘써 알고자 간 거예요. 공부하다가 죽을 고비를 매꼽이 넣겠습니다. 그 공부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한 거예요. 저는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 삶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당선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지난 몇천 년간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더 탐욕스러워졌고 인간의 무지는 더 깊어졌습니다. 지식이 인간을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쌓일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고 더 많은 속도를 낼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내년 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년에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한 서너 가지 감사할 일이 무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조용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건물과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일진데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강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주님, 그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참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수축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새롭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 그 교회는 날마다 흥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어떤 것도 권력이라도 탄압할 수 없는 교회, 결코 굴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흥왕하고 있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편만하게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정치를, 경제를, 그리고 사회를, 문화를 담당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모든 이 땅의 정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인간의 정의는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졌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법치, 이 땅의 진정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정치를 고쳐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물밀듯 밀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교회가, 하나님 참된 정치를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진정한 문화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진정한 교육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참된 노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면제해달라, 환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고난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또다시 말씀으로 힘입어 일어나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았다거나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흥,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박해도, 어떤 권력도 교회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